에스라서 두 번째, 예배, 크리스천 삶의 최우선. 에스라서 3장 1절부터 6절, 또 10장 10절부터 13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 아메리카에 도착한 청교도들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였을까요? 제일 먼저 교회를 지었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웠고, 그리고 나서야 자기들이 살집을 지었는데, 그것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가운데 놓고 뺑 눌러서 지었다고 합니다. 마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텐트를 칠 적에 그 성전을, 모세의 성전을 가운데 놓고 그 지위로 텐트를 친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청교도들, 이 새로운 땅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죽죠.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원주민을 초대해서 축제를 여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인데, 미국이 오늘의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이 청교도들이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포로에서 풀려난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시급한 일들이 많았죠. 당장 자기들 살집을 짓는 일, 또 자기들 생업을 위해 터전을 닦는 일, 아이들 교육을 위해 준비하는 일, 뭐 시급한 일들이 많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전 재건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의 티피컬한 일들이 제일 먼저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여기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신앙 공동체 교회를 의미하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은 교회를 건설하고 그동안 소홀히 했던 예배를 회복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에스라 당시죠. 페르시아 제국에는 포로로 끌려온 한 400만 정도의 유대인이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던 이들에게 있는 공통의 소원이 무엇일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기독교를 금지하는 그런 국가들이 있죠. 그곳에 사는 크리스천이 공통된 소원이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들을 하는데,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목마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자기네 나라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목마름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막을 사람이 없는 이곳에서 우리들에게 오히려 이런 목마름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포로들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사야서 43장 15, 16, 그 다음에 19절, 21절.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19절. 보라, 내가 세례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계속되는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 자, 찬송의 praise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의 한 형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사람에게서 예배를 받으시려는 것. 예배를 통해야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교통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만드신 사람하고 사귀고 싶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하나님이 그런 의식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예배, 하나님과 사귀고자 하는 그런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 에스라 느헤미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에스라는 성전과 이 제사, 이런 의식의 회복을 기록하고 있고, 느헤미야에서는 모세율법에 기초한 공동체 건설을 기록하는데, 에스라는 성전을 재건한 후에 개혁을 시작했고, 느헤미야는 공동체 건설 후에 개혁을 시작합니다. 이 에스라 느헤미야는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하는 걸 보여주는데, 새로운 공동체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 원어로 뭔지 아시죠? 베델. 벳은 하우스, 엘은 하나님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이게 야곱이 이제 집에서 도망 나와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 아, 이게 하나님의 집이구나. 내가 나중에 성공해서 돌아오면은, 무사히 돌아오면은 여기다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 예배하겠다고 약속한 곳이 그 벳엘입니다. 그래서 벳엘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벳엘 그러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구약시대의 성전이죠. 신약시대에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의가 뭔지 아시죠? 눈에 보이는 교회는 모세의 그 포터블 성전이죠. 이동식 성전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스라엘이 정착을 한 다음에 솔로몬 성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로 바뀌죠? 솔로몬 성전이 다 파괴된 다음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그 주인공 스룹바벨의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제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상당히 작은 성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후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 아주 큰 성전을 지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헤롯 성전을 쳐다보면서 내가 3일 만에 저걸 헐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이 성전 자체라고 그러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자신이 각각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성전에서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성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새 나라, 새 하늘, 새 땅에 돌아가면은 우리가 성전의 한 모퉁이 돌이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새 나라, 새 땅에 이것은 보이지 않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이 보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에서 시작해서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끝나는 게 이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란 말은 굉장히 그 아주 큰 의미로 얘기하면요, 넓은 의미로 건물과 사람, 공동체를 포함하는데, 자,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새로운 개념은 이 사람들에게 다윗 성전의 정통성을 유지하면서도 그 포로 귀환에 새롭게 형성된 그 새로운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된 시대 상황에 호응하는 공동체, 여기 하나님의 집이 바로 장차 유대교와 기독교의 그 모델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포로기 이전에 이스라엘은 성전이 있을 때니까 성전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성전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왕이 나라를 통치하고 제사장들이 이제 성전 제사 방식을 통해서 제사, 동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의 성전 공동체를 이뤘지만은, 자,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없어진 그런 상황에서는 그 성전 중심의 유대교에서 이제는 율법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확한 비유는 아니겠지만은 어떤 예배주의의 형식에서 우리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런 형식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sola scriptura라는 그 아주 유명한 말들이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가 굉장히 중요한 그 핵심 교리가 됩니다. 성전 중심의 그 형식적이고 그 어떤 포멀한 예배 방식에서 이제 성전 중심에서 율법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게 일종의 하나의 그 종교 교육의 모델 같은 얘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게 원인이라는 걸 아주 철저하게 이스라엘이 체험하기 때문에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율법을 지키려는 계획이 일어나는데, 이제 율법에 기록된 안식일이라든가 또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 또 할례 등을 포함한 그 모세 율법과 또 전승되어 내려오는 그 다양한 율법에 순종하는 아주 철저한 율법 공동체가 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바로 성전 중심에서 율법 중심으로 바꾸는 것뿐만 아니고 성전하고 율법이 콤바이된 성전과 율법, 성전 율법주의, 아주 익숙한 형태의 그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을 여기서는 하나님의 집, 벳엘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그래도 이 신약 성경의 흐름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에스라서 느헤미야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한 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보면 역시 이 귀한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데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3장의 첫 장면은 한 마음으로 뭉치는 역사라는데 에스라 3장 1절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날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자, 여기 귀한 공동체는 처음부터 성전 재건에 아주 열심히 보내는 이유가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학개와 스가랴가 그래서 그 사람들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모인 거예요. 여기 일제히 모인지라 NIV에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가 하면 assembled as one man, 그러니까 한 사람처럼 뜻이에요. 백성들이 마치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동시에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그들의 삶을 성전 재건에 헌신할 것을 다짐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헌신한다는 의미는 뭐 건물만 짓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둔다 그런 말씀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역사는 예배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에스라서 3장 2절입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성전 재건 사역은 귀한 공동체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마치 청교도들이 제일 처음에 와서 교회를 지었던 것과 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 먼저 번제단부터 복구를 하는데 성전을 재건하려는 이유는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겠다 그런 게 주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공동체가 모세의 제사법들을 얼마나 지금 지키려고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당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와 똑같죠. 번제는 이스라엘의 제사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동물을 속죄물로 드리면서 자기의 죄를 씻는 하나의 그 예배 의식입니다. 우리는 지금 동물을 드리지 않고 누굴 드립니까? 우리 죄를 예수께로 보내주고 패스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값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게 회기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개념이 확실히 들어있지 않으면요, 성경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딴 건 몰라도 돼요. 이거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제물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교입니다. 그래서 예수 피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피가 네 마음에 있냐는 네가 네 죄를 예수한테 넘겼느냐. 왜냐하면 우리 죄를 예수한테 넘기지 않으면은 우리 죄는 그냥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럼 우리는 죽은 목숨입니다. 천국도 못 가는 건 물론이죠. 그래서 이 속죄를 한다는 것은 아담이와 끊어진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이어가는 아주 생명과도 같은 그런 예식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회기도에 따른 죄사함의 선포, 오늘도 했죠. 여러분의 죄가 다, 우리의 죄가 다 세워졌으면 선포합니다. 이게 예배 가장 기본이 되는 의식이에요. 절대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이걸 생략합니다. 시간 없다고. 또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 참 싫어한다고. 근데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나는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회개와 죄사함의 선포가 없는 예배는 그건 주일 예배가 아니에요. 주일 예배 목적이 완전히 어긋납니다. 셋째, 하나님의 역사는 율법을 기쁘게 지키며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일어나는 것이 다음 장입니다. 3장 3절에서 5절.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의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외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네. 거절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만 택하신 백성으로. 근데 그 특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포로기한에,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율법과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성전에 대한 헌신, 또 율법의 순종, 또 하나님이 주신 절기, 초막절, 유월절 이런 걸 철저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포로가 된 이유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숭배했기 때문이라는 걸 철저하게 반성한 이스라엘이 이제는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그 율법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런 현상은 나중에 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등의 아주 극단적인 율법주의로 바뀌는 그런 동기가 됩니다. 오늘 아까 배웠죠? 예수님 당시에 지켜야 되는 율법이 몇 가지라고 했습니까? 613개.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는 걸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613개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율법을 지키는, 물론 그 의도는 좋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율법 지키는 것만에 긍급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지킨 정신을 잊어버립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그게 바리새인의 문제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대단 그 우상 숭배가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간 후에 노예 생활을 한 후에 없어졌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장 시급한 일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노예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의 노예로 살고 있다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노예 상태입니다. 가장 시급한 일이 뭐겠습니까? 내 마음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은 굉장히 지루할지 모르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제 말씀이 여러분이 이해가 가야지 여러분이 성경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며, 여러분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엇빛 해석하면요, 이스라엘이 두려움 때문에 제단을 세우고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 같아요. 저 말대로 하면은. 그렇습니까? 그게 틀린 해석입니다. 왜 틀렸느냐? 개혁개정에 이제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문장 시작할 때 그 접속사를 아주 자주 빼뜨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얘기가 돼요. 원어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요, despite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despite on though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은 포로로 끌려간 동안 그 땅을 차지했던 이방족속 새로운 원주민들에게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을 차지하고 있던 이방민족들이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잡은 사람들에게 점령당하는 것을 싫어하는 건 당연합니다. 이 땅의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땅의 백성이라는 게 이방민족입니다. 이 사람들이 번제를 드리는 걸 아주 저기에 찬 눈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번제를 드렸는데, 성전터가 아주 폐허를 보냈는데, 이 번제단을 거기서 복구하면서 이스라엘이 그 땅 토착민들에 대한 두려움에 쌓여있음을 기록합니다. 이 성전 재건을 하려는 하나님의 백성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며, 네. 이스라엘은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요? 우리 주위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을 두렵게 하죠. 네,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까요?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어떻게 극복할까요? 본문에 답이 있어요. 이상하게 번역된 저 구절에 답이 있습니다. 여기 NIV 번역이요, despite their fear. 그리고 표준 번역은요,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두렵기는 하지만은 despite. 그 터에 제단을 세우고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거룩한 절기를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율법을 실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 의미가. 이스라엘은 두려움을 무엇으로 극복합니까? 감사. 두려움의 반대말이 뭘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두려움의 반대말은 용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적으로 보면 두려움의 반대말은 용기가 아니고 감사입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 감사하세요. 두려움이 오면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형편이 지금 아무리 어때도 그런 형편까지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면은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초막절 하나님을 인도하고 인도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인데요. 유대인들은 이 마당에다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거기서 같이 잡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하나의 행사입니다. 그 오늘도 유대인에게 초막절은 감사를 뜻하는데 그동안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앞으로 인도하실 것을 미리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만은 사탄은 하나님의 드리는 예배를 항상 방해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교회에 출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의식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세상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이유가 이게 마귀의 관계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없는 핑계를 만들죠. 예, 오늘 비즈니스가 너무 바빠요. 내일 시험도 있어. 몸은 너무 피곤해. 그러니까 우선 당면한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하고 보겠다고 예배를 등하시합니다. 이스라엘이 적들의 눈이 두렵지만은 그럴수록 재단을 세우는데 재단을 세우면 예배가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결과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당면한 어려움을 보지 말고요. 이 시선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라는 그런 교훈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일을 향해 나갈 수 있을까? 1932년에 세계적인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이때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의 연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 The only thing we have to fear is fear itself.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감사로 두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은 물러갑니다. 자, 에스라서 3장 6절 일곱째 달 초하로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Foundation of the Lord Temple has not yet been lai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아직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이기 전이지만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는 건데 성전에 기초가 없어도 제사는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려는 이스라엘의 열정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걸 잘 보여주는데 여러분 성전 없이도 제단 쌓는 일은 가능하지만은 또 사람들은 예배를 피할 구실을 만드는데 교회가 너무 멀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배는 집이나 사무실이나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예배드릴 마음만 확실하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교회에 절 도저히 갈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어디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초막이나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왜?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계속되는 8절에서 13절은요. 이제 포로가 돌아오고 그 2년째 되는 해에 옛 성전 때 성전의 머리털을 놓는 의식을 거행하는데 그 하나님 사역을 시작하는 백성들에게 부르심 사역을 잘 감당하는 올바른 태어를 보여줍니다. 첫째,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귀에 들어 여호와를 찬송하되 네. 이스라엘에서 찬양대를 제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 왕이 음악에도 아주 뛰어났던 다윗 왕이 처음으로 찬양대를 만들고 그 찬양대에 많은 그 규례들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다윗의 찬양대 전통을 계속하는데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한 라는 뜻은 포로 끌려가기 전에 다윗이 만든 규례를 철저하게 지킨다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성전도 없는 상태에서 포로 생활 70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한 일에 얼마나 목말라 했었으면 이렇게까지 열심을 다해서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찬양을 하든가 무엇을 하든가 우리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내려오는 그 좋은 전통들을 지키면서 다윗이 만든 그 규례들의 정신을 살리면서 찬양의 규례를 지키면서 성실껏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말들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 간에 이것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일이라는 그 어떤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똑같은 일을 하지만은 그 일에 대한 자세가 다른 이유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소명의식의 문제인데 직업도 그래요. 세상적인 직업이긴 하지만은 이 직업을 내가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게 무슨 일이 됐든지 아무리 천한 일이 됐지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을 감당하는 거라고 그런 생각의 차이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참 졸린 눈을 비비고 일을 하러 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아이고 이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지나지 하고 죽지 못해서 할 수 없이 끌려간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그 자기 일에 대한 자세가 어떨 것 같습니까? 항상 입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백목사입니다. 네, 제가 참 존경합니다. 그 점에서. 자, 이제 10월 30일인 내일 모레가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500주년. 우리 직업을 보카티오라는 원어죠. 보케시아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 부르심의 뜻이 있어요. 직업이라는 뜻도 있고. 직업은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 종교개혁자들은 이 모든 직업이 그래서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이론서의 봉사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이익에만 매달려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만끽하는 건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이 세속적인 일은 포기하고 영적인 일만 생각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나는 목사가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종교개혁 이전의 사고방식이에요. 종교개혁 후에는 우리들이 하는 그 모든 그 로컬 부르시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로컬 직업에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게 이제 나쁘고 불법적인 일이 아닌다 하면은. 자, 그래서 세속적인 일을 영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이게 이제 그 종교개혁 후에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른 개념입니다. 자, 이 둘째.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네,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너를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고 시작되는 시편이 있어요. 이 시편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로 시작해서 시편 끝이 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매 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고 계속됩니다. 시편 그래서 36편입니다. 여러분 이게 틀림없어요. 우리 오늘 같이 찬송했죠? 여호와 인자하심이 네. 이제 이 사람들이 찬양이 이제 과거는 지나가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한다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저절로 입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입니다. 셋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라. 에스라 3장 12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을 보고 대성통곡을 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여러분 무슨 말 같아요 이게. 지금 성전 기초를 놓는 거 보고 어떤 사람은 막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막 그냥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나이가 든 어른들은 참 지난 과거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요. 기쁨의 눈물이 나오는 겁니까? 통곡하는 거죠. 여러분 참 고생고생 끝에 어떤 사람이 이제 대상을 받잖아요. 큰 상을 받죠. 그러면 왜 웁니까? 너무 기뻐서. 감당을 못해서 웁니다. 그러면 그 우는 거 보고 사람들이 막 기뻐서 흐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 장면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직 그런 아픔이 없으니까 울기보다는 이제 기뻐서 흐르지만 나이 많은 사람들은 참 그동안 겪어온 과정들이 포로 몇십 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통곡을 하고 사람들은 막 박수치고 막 그냥 찬양하고 이런 그런 장면입니다. 아주 감동적인 음식이에요, 저게. 눈물과 환호성이 막 섞여있는 아주 감동적인 의식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입으로 읽지 마시고요. 저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훨씬 감동으로 나옵니다. 저런 장면들이. 굉장히 지루한 성경 구절 같죠? 굉장히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그럼 여러분이 성경을 놓을 수가 없어요. 자, 제가 말씀을 마치겠는데 포로가 된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은 뭘까요? 나라와 신앙을 같이 찾는 것, 하나님과 나라와 하나님을 같이 찾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먼저 우선 성전 재건을 통해서 잃어버린 신앙, 예배를 회복시키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것은 그 후로 2500년입니다. 저는 21세기 교회가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 교회가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마치 이스라엘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것과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걸 기뻐하는 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요. 사실은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도 그 아주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이런 감격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거 달라고 기도하세요. 예배는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외나무 다리 같은 거예요. 이거 말고는 다른 다리가 없어요.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되찾는 방법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여러분, 이게 예배 아닙니까? 이 방법밖에 없어요. 외나무 다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는 거 중요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과 교통을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삶의 최우선의 순위로 두어야 하는 것은 예배생활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배. 그냥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예배에 초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여러분 간직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 어느덧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새벽교회에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